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위드 바이블로 함께 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업과 가정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 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더 큰 믿음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는 여로보암을 볼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느밧과 과부 스루아의 아들로 또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고요.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였으면서 건축감독관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 이야기가 솔로몬 왕에게 알려져 죽을 것을 알고 그는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원전 931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서 돌아와 열 지파의 지지를 받고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르호보암에게 가게 되면 결국 그들이 자신을 다시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숭배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왕인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사제로 임명하게 됐죠. 오늘 앞에 장인 열왕기상 12장 33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절기를 정하고 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덟째 달 15일로 유다와 비슷하게 만든 절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온 민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렇게 진노를 사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악한 우상에게 숭배했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오늘 보면 13장 2절에서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나타나는 선지자인데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 후반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이 선지자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낸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기하게도 여로보암의 그 편손이 마르는 거예요.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거두지를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에 마비가 와서 다시 오므릴 수 없게 되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정말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급해진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자신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여로보암의 마비된 손이 다시 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이제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가서 쉴 것을 권면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에게 예물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물질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8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집 절반을 자신에게 준다고 해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은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정말로 여로보암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길로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선지자 정말 괜찮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였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궁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간 그 선지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참 괜찮아 보이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는가 말입니다.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그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더 나오는데요. 그는 11절 이후에 나오는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 나이 든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베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묻게 되죠. 그 노 선지자는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권면하면서 가서 떡을 먹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 그대로 그 노 선지자에게도 자신은 그와 함께 가지도 않고 그와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엔 강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18절 중간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이죠. 그를 유혹하기 위한 그를 붙잡기 위한 이 늙은 선지자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마지막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나이 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중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더 슬픈 것은 너는 조상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 떡을 먹고 물을 다 마신 후 그 나이 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서 빨리 나귀 한 장에 태워서 빨리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이하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가던 중에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고 근데 도망가질 않아요. 그 시체 옆에서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는 죽이지 않고 나귀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 나이 든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나이 든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26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이 든 선지자는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 죽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보죠. 그런데 그 시신을 먹지도 않고 그 옆에 서 있는 사자와 또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나귀를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자는 결코 배가 고파서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는 나귀도 죽이지 않았고요. 그 사람도 잡아먹지 않았으니까요.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묘실에 두고 말합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해서 슬피 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자신의 그 거짓된 행동으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머지않아 자신도 죽게 되거든 장사하되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그 묘실에 자신도 자신의 뼈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장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늙은 선지자가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이 세운 모든 제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늙은 선지자도 똑같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경각심을 느끼고 그가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는요 그 약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돌이키지도 않았고 또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마저 산당의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절에서 그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서 돌아선 자는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 끝까지 범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돌이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실천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 이 땅에는 거짓을 행하는 타락한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물질과 또 세상적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늙은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무지해서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주변에는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성도는 건강한 성도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를 심어주어서 영적으로 그의 신앙의 삶을 해롭게 하는, 정말 해를 끼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유혹하고 타락하게 함으로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참 성도, 참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요, 단순한 사자,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유다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그대로 목숨을 유지한 나귀는 하몰이라고 해서 그것은 세겜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세겜을 수도로 삼은 여로보암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 머지않아 죽게 될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 사자는 언젠가 불순종한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그 나귀도 죽일 것임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바로 죽은 시체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무능한 나귀로 머지않아 그 또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한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매수해서 다가오는 화를 모멸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큰 오산이요 착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것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종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그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의 어두운 미래를 보게 됩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 그는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마저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로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늙은 선지자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참 제자의 삶이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수요오전 강의가 어제 드디어 실내 대면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처음이라서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모처럼 수요 강의 시간에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에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점점 교회가 실내 대면 예배로 오픈되면서 봉사자들이 참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배부, 관리부, 차량부, 친교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구와 부서에 연관된 봉사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함께 잘 섬겨나가게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교회 영적인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영적으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분, 재정, 관계, 건강, 그리고 가정과 비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락의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부터 매 예배마다 200명 미만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400명 미만으로 본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